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8장 말씀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번에 나누어서 사도행전 본문 중에 다섯 곳 선택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행전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본문이죠. 1절에 보시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헌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편지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참 귀한 것이 어찌 보면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긴 누가복음을 그리고 그 긴 사도행전을 다 써서 보내준 거죠. 물론 데오빌로가 혼자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일단 한 사람에게 어찌 보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동안 뭘 하셨냐면 두 가지를 했다고 지금 설명을 하죠. 하나는 정말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말씀 하나 하신 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땠는가?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한 게 별로 합당하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합니까? 이제는 독립하나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합당하지 않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 그럼 제자들도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여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이전, 부활 이전 똑같아요. 계속해서 언제 나라가 독립을 합니까? 언제 건강을 회복합니까? 언제 돈을 많이 벌게 됩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말씀만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니까 궁금해하지도 마라 이거예요. 대답 안 하시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세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니까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얼른 제자 삼으러 가야지 하고 사마리아 유대로 또 딴 곳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하늘을 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천사가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도입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보면 예수님 말씀, 천사가 했던 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재림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인데 제자들이 했던 말만 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그런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장면을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교회가 출발을 하고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의 교회까지 다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전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특별히 앞부분,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여지껏 보았던 복음서에 나왔던 내용과는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 모두 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세워집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서 세워지고 또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면을 보시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시작되고 전개가 되죠. 제자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뭐 사마리아까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 모든 계획은 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도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설립자, 창립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여지껏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던 것과는 다른 수준, 다른 내용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지껏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지내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지금처럼 너희가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또 여지껏 복음서 시기를 보면 땅끝까지 가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복음서에 보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유대로만 돌아다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제자를 삼어라,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가서 병자를 고쳐주어라, 또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뭐 이런 정도의 말씀만 하셨지 지금처럼 이런 명령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 명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복음서 시기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을.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전개되어지는 모든 내용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태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확연하게 다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죠. 이 사도행전 처음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별 훌륭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복음서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모습의 제자들과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요.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과 전혀 다른 계획, 이전과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사람들.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실 때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전혀 새로운 명령을 주시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직분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그냥 우리식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땅 끝까지 가라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참 걸맞지 않는 그런 직분과 명령을 제자들에게 탁 맡겨주신 거죠. 이게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첫 출발하는 장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번째 또 전혀 다른 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사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모든 사역은 제자들이 여지껏 배웠던 것, 경험했던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또 주님께서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를 섬기는 사람, 돌보는 사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첫 출발점이 그러했으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새로 사역하셨는데 그에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열두 사도입니다. 열두 명의 사도들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쓰임받기는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찾아왔던 믿음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떠했냐면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던 말씀을 듣고 돌아가던 병고침을 받고 돌아가던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은 좀 달라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세울 때에 앞부분에서는 물론 열두 사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다음에는 열두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들었던 사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던 사람들, 여지껏은 부름받거나 쓰임받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가서 세례를 주고, 성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가서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이러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여러 지역들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잘 생각하고 아 이게 뭐 우리가 뭐 시험 보고 답안지를 쓰는 건 아니니까 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세워졌구나.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두 번째로 여지껏 은혜 받았던 사람들 제자들에게 훈련 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명령 다른 직분을 주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세 번째로 제자들이 별로 탁월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구나. 네 번째로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다섯 번째로 여지껏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사람들 혹은 쓰임받지 않았던 사람들 은혜받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또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도사를 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며느리감을 찾는 거예요. 며느리감을 찾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이 자기는 적어도 그래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중직자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찾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참 감사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욱했습니다. 그래서는 장로님께 아니 꼭 부모가 중직자여야 되느냐, 당사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가 아니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때 집사님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셨나? 어머니는 뭐 집사님이셨고, 그러는 뭐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인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장로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그러면 사위가 될 수도 없는, 며느리가 될 수도 없는 그런가, 이런 마음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젊으니까 혈기가 있어서 막 장로님께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감사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집사님이시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제사장이 아들을 낳아야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혈통이 있어야, 부모가 중직자여야 자녀도 또 큰 은혜를 받는 이런 양상들이 있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제사장도 아닌데 중직자도 아닌데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부분 우리가 꼭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지껏 쓰임받지 않았던 사람, 여지껏 같으면 쓰임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직분을 맡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조건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부름받고 쓰임받는 귀한 직분자들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주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며, 또한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세우신 곳이며, 또한 여지껏은 주님께서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우신 곳이 교회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직분 맡겨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늘 생각하며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오는 나이다.